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임마누엘 칸트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 동물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는 좀 덜 배워도 됩니다만은 반드시 배워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면 종국에 가서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세상 학문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시골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 야, 내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배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있는데,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 번역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반복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지키라.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계속해서 믿는 것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충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평생 배우게 하면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즉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내 말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치는데 평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필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이 성경책을 옆에 두고 두면서 읽어라고 했죠. 그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면서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왕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에 쓰는 관들이 있습니다. 왕이 쓰는 관이죠. 이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도 제사장은 관을 씁니다. 그 관이 바로 왕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 위에 있는 날이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읽고 읽고 배우면서 이 믿음을 문화로 만든 가정은 그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화화된 것은 어릴 때부터 문화가 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억지로 교회를 뛰쳐나간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화된 것은 그래서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익숙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그 말씀이죠. 평생 가르쳐라, 평생 배워라 그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책을 아십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결혼 교육을 할 때에 책 두 권을 읽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결혼 정년기가 이전에는 20대 중후반에서 지금은 30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결혼 좀 빨리 하십시오. 예. 근데 한 30여 년간 남자는 화성에서 살아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기 약 30여 년간 자기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온몸에 익혀온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게 없고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결혼을 사랑해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 삶의 방식에 맞춰달라고 서로 요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성격이 너무 달라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원래 결혼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문화, 30여 년간 살아왔던 개인의 그 문화를,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화화된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와 제가 결혼 초반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토록 싸웠던 이유가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문화에서 살았고 제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짜는 이런 문화에 살았는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루에 세 번 들어가서 보면은 중간이 눌려져 있고 저는 계속해서 밑에서 짜서 올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문화화된 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물었었죠. 내가 뭐 저도 지금은 치약을 중간에 눌러서 짭니다. 그게 편하고 좋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내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눌러 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을 눌러 짰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치약 짜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짜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교육을 할 때에 몇 가지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죄가 아니라면은 배우자의 행동을 무조건 용납을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죄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용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맞춰가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해서 결혼한 두 남자라 할지라도 그 문화의 차이는 실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문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을 평생 문화화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습관처럼 몸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늙어도 안 떠납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쿵 넘어지면은 주여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그리 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문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령을 내렸죠.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은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즉 예수를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가서 체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돌아왔죠. 그래서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각기 다들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체포될 각오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각기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승이셨던 가르치셨던 이 예수님의 잠자리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다들 돌아갔습니다. 텅 빈 성전 그 광장에는 어둠이 임했고 그곳에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잠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이 땅 위에서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두 달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행이 좀 됐죠. 12명, 13명, 아마 15명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많은 장정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울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침 식사 못하셨을 겁니다. 이 많은 장정들을 아침에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집은 많지 않았겠죠. 나사로와 또 그 배단에 있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무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고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또 막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어제 저녁에 주님을 내버려 두고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식사를 다 요기를 해결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잠잘 곳도 없었고 아침 식사를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라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셔서 꾸짖으실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이 힘드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 잠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주무시지도 못했고 아침 식사도 잘 하지 못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먹고 남은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은 왜 은혜를 모르느냐? 내가 한번 책 보면 아는데 너희들은 틀렸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가르치신 것이죠. 화난 감정으로 이들에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도 치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큰 소리로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낮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장 열매를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 이들 중에는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척 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들의 민중들의 그 요구하는 소리에 자신도 휩쓸려가지고 함께 소리를 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에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라고 또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가르치셨죠. 참으로 위대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참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속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셨죠. 이처럼 주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꺾어버리거나 가능성을 부정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여서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아직까지 진리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사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물어보신 세 가지가 있죠.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라고 교사의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교사다, 스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참 따뜻하고 사랑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가 바로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교사, 그분은 물론 교사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교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장편소설 돼지, 유명한 소설이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펄벅 여사가 196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죠. 경주를 방문을 하고 있을 때에 목격했던 광경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지게에 몇 단을 짊어진 농부가 그 앞에 소 달구지를 몰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소 달구지에 몇 단을 가득 실었습니다. 소가 끌고 가고 있죠. 펄벅 여사가 보면서 저 장면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가 달구지에 이 몇 단을 가득 싣고 끌고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르면서 이 농부도 자신의 지게에다가 몇 단을 짊어지고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지만은 이 펄벅 여사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 달구지에 그 볕짐을 다 싣고 소 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서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은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서로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히 소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편안하게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을 것인데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지게 몇 단을 짊어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그 모습은 나의 마음을 짜릿하게 했고 내 마음에 전율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늦가을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면서도 이 펄벅 여사는 왜 제 감을 따지 않죠? 라고 물었는데 저것은 겨울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감동을 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본 어느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졌던 이유는 이 농부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사나 박사학위와 같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낱 민물이지만은 소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소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 나도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달구지를 내가 타지 않고 나도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스승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새들도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우리 선조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그는 어린 아이든지 지체 부자유자든지 그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는 우리의 스승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교사는 누구입니까? 사랑을 가진 이가 참 교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교사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의를 잘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핸드폰 보면서 말도 잘 안 듣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도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위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교사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아이들을 한번 대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뭐 요즘에는 잘 안 찾아오던데요. 아이들 꼬맹이들이 제 목양실에 막 찾아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몇 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도해서 한 명 더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옵니다. 들어오면은 제 방에서 좀 난장판을 만들죠. 끄집어 내리고 두들겨 보고 이건 뭐예요?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꼭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러놓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꼭 기도를 해주고 사탕을 하나씩 주고 보냅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 아이가 한 명 사탕 주세요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죠. 너 어디야? 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갈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저는 사탕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사탕 받고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저는 제 목양실에 오면은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꼭 얹고 짧은 시간이라도 꼭 기도를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이고 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목사들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그 아이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에서 교훈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 교사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사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따뜻하다. 나도 본받고 싶다. 그와 같은 교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